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인사 한마디면 충분히 힘이 난다 라고 한다면 이런 말 아낄 이유가 없겠죠. 전국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힘이 되는 손님의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절반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를 꼽았다고 합니다. 물론 힘내세요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을 돋워주는 말, 너무 맛있어요 하며 솜씨를 칭찬해주는 말, 오랜만이네요 하며 나를 알아보는 말, 식사했어요 하며 따뜻하게 걱정해주는 말, 이런 말도 함께 순위에 오르긴 했는데 이보다 앞서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는 말 한마디면 충분히 힘이 난다는 알바생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흔한 인사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는 이런 인사 한마디를 너무 아끼며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힘나는 말 한 보따리 아낌없이 나눠주고 받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그 거리 하늘 아래서 한없이 웃고 있던 아름다운 그녀를 처음 보았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갈게 가고 있지만
7월 9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홍수철의 장미 빛깔 그 입술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힘이 되는 손님의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아주 간단한 인사말인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를 꼽았더라 하는 설문조사 결과로 오늘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일반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르바이트생들이니만큼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힘을 주기도 하고 또 큰 상처를 주기도 쉬운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말 한마디가 간절한 아르바이트생들, 정작 손님들 말에 상처받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가장 자주 경험하는 일로는 신경질 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 빨리 좀 해달라며 재촉하는 말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 밖에도 알바 이것 좀 해줘 하는 반말, 아유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말,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성희롱 발언 등도 비중이 꽤 높은 그 답으로 꼽혔습니다. 문득 어느 평론가가 했던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소비자들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것이지 노동자들의 인격을 산 건 아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 말이죠. 이왕이면 오늘 어디 가서 식사하시든 아니면 물건 사시든 아르바이트생들 마주하실 때 고생 많아요,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인사로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라디오 주치 시간 함께할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 방법 등 정형외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시간에는 소화기관 중 하나인 식도의 기능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6362번 쓰시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44세 남성입니다. 코골이 소리가 안방을 건너 거실까지 들릴 정도고요. 또 무호흡증까지 심해서 불안하기도 한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아마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한번 아시겠지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콕, 콕,
아,
어, 맞아요.
이 멈춘 상태로 1분 이상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죽었나고 흔들어 보면 또 깨고 왜 깨웠어 이러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습관이 되고 가족들도 인지를 하면서 에이, 그러다 말겠지 하는 게 그게 전 더 불안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코골이 치료법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양압기라든지 뭐 수술도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정말 정말 수백 가지의 치료법이 소개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코골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베개도 나오고
맞아요.
조끼도 나오고 매트리스에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요.
네.
이거이 딱 부러진 치료법이 없다도 되지만
네.
또 치료 방법이 개인별로 다양하다. 근데 제가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하고도 말씀 많이 나왔지만
네.
코골이는 수술이다. 딱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수술해야 되는 분들은 한 10분 중에 3분 정도 되고요. 치료는 정말 개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을 고려하시기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어떤 방법부터 사용해 보시면 좋을까요?
기승전 체중 조절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코골이가 심해서 호흡 무호흡증까지 수면
네.
무호흡증까지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목이 짧고 우리가 보통 가슴이 단단한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부분 다 비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을 현재에서 10%를 줄인다고 하면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상당히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면요. 목젖이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커튼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중력에 따라서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은 숨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잖아요.
네.
좁아지면서 목젖이 떨리는 게 코골이가 됩니다. 따라서 목젖도 살이 찌거든요. 체중을 줄이면 그 부분이 쭉 늘어지는 것도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이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잠자는 습관인데요. 보통 잘 때 아, 좀 코 좀 골지 마, 저 좀 누워봐. 그래서 휙 돌리면 네. 또 한참 동안 코를 안 골아요.
예.
그게 왜냐하면 턱이 뒤로 밀리거나 목젖이 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앞 주무시면서 앞에 천장 보고 인사하고 주무시는 분들.
네.
턱을 쭉 앞으로 빼고 주무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잠 습관은 30도 정도의 베개 높이에서 목을 옆으로 베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야야야 시끄러워 옆으로 누워 자. 옆으로 누워 자면 그 커튼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목을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라 커튼이 옆으로 쓸리는 거니까
네.
괜찮아 되겠죠? 실제로 이 목 안에 점막과 근육이 기도를 막아서 코를 골 가능성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예전에 잠옷 뒤에다 테니스공을 달아놓고 자는 방법도 있어요.
등 쪽에다가요?
네. 그러면 똑바로 천장 보고 못 자잖아요.
너무 아프겠죠? 테니스공이 눌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뒤에다 테니스공을 놓고 옆으로 녹여 자게끔 하는 그런 치료.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자게.
네. 그런 방법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안에 장치를 넣어서 숨길을 열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건 이제 교육을 잘 된 분들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 사용하는데
네.
권투 선수가 물고 사는 구강내 장치
네.
마우스피스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아래 턱이 앞으로 좀 내려가고요. 또 물고 자면으로 인해서
네.
약간 틀니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공기가 가는 길이 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거 물고 자야 되니까 턱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심한 코골이 환자분들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강내 장치로도 안 되는 아주 심한 경우라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주무실 때 산소 마스크처럼 생긴 지속 양압 치료 장치 CPAP이라는 걸 차고 잡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코랑 입을 마스크를 진짜로 써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양압의 공기를 불어넣으면 뒤에가 다치지 않죠.
네.
왜냐하면 자르나고 천장 보고 누워있으면 목젖이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와서 숨이 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서 숨을 못 쉬게 하는데
네.
자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목구멍이 열리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치료 성공률도 100%고
네.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니까 급사한다든지 뇌졸중 이런 것도 하죠. 다만 이거 계속 청소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잘 때 뭘 끼고 자면 왠지 끼고 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불안감, 불편감
그렇죠.
때문에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나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술 전에 받아야 되는 검사들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수면 다원 검사는 코골이와 동반되는 수면 무호흡증, 그다음에 뇌파의 이온성,
네.
그다음에 안구 운동, 혈압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서 어떻게 주무시는지를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 겁니다.
아.
이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분인지,
네.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이 정말로 심한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루 입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이틀 정도 입원해서 주무시는 걸 비디오로도 찍고 뇌파 검사도 하고 호흡 패턴도 보고 이런 걸 다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휴대폰 뒷자리 5116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신랑이 콩팥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 재검진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평소 음주를 좋아하고 또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데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신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신장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간만큼 참을성이 큽니다. 이 기능이 12%, 15%만 남아도
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거 보니까
네.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승되었거나
네.
또는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또는 혈뇨 또는 다른 기타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재검진 받으라고 해서 하면 대부분 다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수치가 크레아틴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고 하면 콩팥에 만성적인 염증이나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음주 또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시나 봐요. 이런 식습관은 당연히 콩팥에 안 좋겠죠?
이 음주와 인스턴트 식품은 이 안에 숨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나트륨입니다.
아...
음주가 잦다, 안주를 자주 먹는다.
그렇죠.
안주를 자주 먹는다는 건 소금, 즉 나트륨 섭취량이 많다. 인스턴트 식품은 그것의 보관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 즉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나트륨을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가 혈액량이 늘어나고 콩팥이 걸러내면서 그 콩팥의 단위인 네프론이라고 하는 신단위에도 압력을 가하면서 고장이 나게 되면 몸속의 노폐물이나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것이
네.
잘 안 되면서 물이 차고 콩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콩팥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이요?
네. 수박이 콩팥에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 이유는
네.
콩팥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이 풍부하면 몸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천연당 성분이라서 물론 당이 올라가긴 하지만 아주 심한 당뇨 환자 빼놓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약간의 이뇨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잘 빼내는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가 마늘입니다. 이 마늘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알리신 성분이
네.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콩팥에 있는 작은 혈관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의 마늘을 드시게 되면 결국 콩팥은 혈관 덩어리거든요.
네.
혈관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콩도 좋지만 아스파라거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맛있죠.
네, 거기에는 사포닌과 같은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사포닌이 요로결석을 예방하고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콩팥은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예.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도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두 번째 사연과 관련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안 중요한 장기가 없죠.
맞아요.
심장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최종 하수처리장 역할,
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걸러주고 또 필요한 것을 재흡수해서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이 두 글자로 된 기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오늘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어우러기의 노래예요. 밤에 피는 장미.
가슴속에 비는 한입 떨어진 상처만이 남아있는 반떨기 장미처럼.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3723번 쓰시는 분의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세 여성입니다. 회사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에서 약침을 맞은 지 3개월째인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정형외과도 가봤는데 체외 충격파를 권해서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깨가 왜 아픈 건가요? 하셨습니다.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알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게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MRI 등 정밀 검사를 받고 제대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깨 질환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는 휴대폰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중년 이후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맞아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어깨 통증은 어깨 이외에 목 디스크, 심장, 폐 때문에도 아플 수 있지만 어깨 자체의 문제가 가장 흔하고요.
네.
어깨 질환 중에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거는 충돌 증후군, 회전 근개 파열, 동결견, 석회화 건염 등이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동결견, 석회화 건염 의심되는 질환이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증상이 어떤지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셔서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가 알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각각 질환들이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 관절은 관절을 움직이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라는 네 개의 회전 근개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떠한 외상이나 퇴행성 등의 이유로 이 근육들이 파열되거나 손상되면 각 근육이 담당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되고요. 힘줄 파열로 인해서 운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병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러고 충돌 증후군은 이 힘줄들이 아직 파열되지는 않았지만 이 회전근개와 어깨의 견봉, 이 날개뼈라고 이 튀어나온 뼈를 얘기하거든요.
네.
요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인데요. 이 병의 특징은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옆으로 들어올릴 때 주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동결견이란 이게 굳는다 뜻의 동결견인데요.
네.
뚜렷한 원인 없이 어깨의 관절낭이 점차 두꺼워지면서 어깨 관절이 유착이 돼서 염증과 함께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네.
초반에는 주로 통증이 심해지고 이 관절의 운동범위, 즉 어깨를 움직이는 게 점차 제한이 되고
네.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점차 진행이 되는데 이 이후 12개월까지 자꾸 어깨를 못 움직이게 됩니다.
네.
주로 특징이 그렇고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통증이 더 심해지지만 이게 그래도 시간이 가면 슬슬 좋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석회화 건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어깨 주위에 힘줄을 내 석회화, 즉 칼슘이 침착되는 병이고 요걸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지다가 이거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좋아지는 병입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생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 어깨 힘줄의 노화, 그리고 여성 호르몬, 그리고 과다하고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치료 방법도 어떤 질환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예, 조금씩 틀린데요.
예.
이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로 진단하게 되고요. 정 심각하다 그럴 때는 MRI를 찍어서 파열 정도와 주위 다른 병이 없는지를 보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약물, 물리, 그리고 통증 주사 치료, 그리고 적절한 운동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네.
이 파열, 힘줄이 찢어진 게 심할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힘줄 봉합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동결견이라는 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자가 회복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고생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다른 병은 아닌지 의료진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잘 보존적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보존적 치료 방법은 약물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그런 걸로 안 될 때는 관절 내 수압 팽창술, 근육 내 자극치료, 충격파 치료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네.
어떤 치료를 받건 환자 본인이 열심히 어깨 운동 범위가 줄어들지 않게 자꾸 스트레칭 운동을 해줘야 되는 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석회화건염의 경우는 증상은 매우 심하지만 90% 이상의 환자에서 약, 물리, 주사치료 등만으로도 잘 좋아집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석회화된 거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예.
충격파를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는 어떤 거죠?
혹시 요로 결석의 경우 외부에서 충격파를 이용해서 결석을 깨서
네.
치료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서 요즘 정형외과에서는 건 인대 손상의 경우 이 뼈주사 치료 이런 걸 하지 않고 재생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충격파를 이용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고 회복이 중지된 잘 치료되지 않은 건인데에 적절한 손상을 줘가지고
네.
재생세포가 모여들도록 해서 다시 재생치료 과정을 유발시키는 방법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곳은 엘보, 그다음에 발바닥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신 걸 보면 일단은 석회화 건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원인 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검사부터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예, 이 어떤 질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방, 한방, 양물리치료를 받아도 증세 호전이 없다. 그러면 MRI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 후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 이번에도 어깨 통증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8842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49세 남자인데요. 팔과 어깨뼈에 만나는 부위가 위로 올리거나 돌리는 경우에 아픕니다. 왜 그런 건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앞에서 그 비교해 주신 여러 가지 어깨 관련 질환의 특징을 놓고 보자면 이 중에서는 충돌 증후군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이 증상으로 볼 때는 충돌 증후군이 가장 의심이 됩니다.
네.
이 충돌 증후군은 힘줄이 파열되지는 않았지만 이 근육과 어깨 날개뼈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네.
이분 얘기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또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
예. 아무래도 단순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보고 우선 치료를 해보고요. 만일에 그래도 잘 안 낫는다. 그러면 MRI를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5264번 쓰시는 분의 질문이에요. 59세 버스 기사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허리 운동을 할 때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숙일 때 첫 번째는 크게 또 두 번째는 좀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또 몸이 추울 때는 더 차가워지고 날씨가 더울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까 보내주셨는데 허리 숙일 때 소리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이 디스크로 인한 요통 및 소리가 나는 원인은 분절 불안정증이라는 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분절 불안정증이라는 거는 한 분절의 디스크를 중심으로 위아래 뼈가 어긋나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즉 한마디가 좀 덜컹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허리를 숙이거나 할 때 뭐 뚝소리 나는 거는 많은 분들이 흔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분처럼 지속적으로 소리가 난다면 분절 불안정증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군요.
예예. 예. 이런 증세를 나타나는 게 몇몇 개 있는데요. 가장 경한 것. 덜 심한 거는 디스크 내장증이나 만성 디스크 변성증이고요.
예.
이분처럼 자주 소리가 난다. 그러면 분절 불안정증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어쨌든 확진을 위해서는 방사선 검사로 주로 하게 되는데 허리를 최대한 숙인 상태에서 찍고 최대한 제친 상태에서 찍어서 이게 얼마나 덜컹거리나를 보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몸이 추울 때는 더 차갑게 또 더울 때는 더 뜨겁게 느껴지신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증세가 애매해서 요거는 가정의학과나 내과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네.
보통 신경통이 동반된 분들이 이런 호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치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까요?
치료는 기본적인 약, 물리, 운동 치료와 함께 때에 따라서 심할 때는 수술적 치료인 유압술이라고 굳히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신경 자극 물질로 인한 신경 부족이나 염증, 유착을 제거하기 위한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디스크 자체에다가 어떠한 조작을 가해서 조금 딱딱하게 만들어서 불안정증을 해결하는 수액 성형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내시경으로 보면서 하는 섬유륜 성형술 등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요통이라 무시하고 지내는 것보다는
네.
좀 잘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뼈와 근육 관련돼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귀도님이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김성환의 노래입니다. 묻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인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우리 인체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 인체 그리고 의학세계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는 우리 인체에서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소화기계통 장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가장 먼저 위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식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고 식도가 소화작용을 하는 기관으로 분류가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식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식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예.
입에서부터 위장까지를 연결해 주는 부분을 식도라고 합니다.
네.
식도는 위아래가 이 관략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목에서부터 식도로 넘어갈 때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식도 끝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길도 이 관략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육이 두 가지가 다 있고요. 사람이 서 있을 때 길이가 한 20에서 22cm 정도 됩니다. 30cm 자가 다 안 되니까 아주 긴 장기는 아니죠.
예.
과거에는 식도가 음식물이 통과하는 튜브로만 생각을 했는데 식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음식물을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먹어도 음식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식도는 그냥 관이 아니고 네. 음식물을 연동 운동을 통해서 밀어내는 기관입니다.
네.
사실 음식물이 그 움직임을 통해서 밀어내니까 어떤 때는 이 움직임의 운동 정도와랑 안 맞아서 목이 꽉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음식물이 안 내려가고 아퍼 이런 느낌을 네.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연동 운동과 잘 맞지 않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식도의 맨 밑에는 위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관략근으로 조여져 있는데요. 밑에서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가 움직이고 또 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산이 거꾸로 식도로 올라오면 식도 벽세포는 위벽세포와 달리 뮤신이라는 것으로 방어되지 않기 때문에
네.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도로 위산이 역류되는 일은 안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자, 식도로 음식물이 통과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은
네.
고형물일 때에는 약 5초. 그다음에 물이나 술 같은 액상물은 0.4에서 1.5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따라서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작용은 연하 운동에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물이나 술 같은 경우는 중력으로 인해서 쑥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네.
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식도관략근, 상부 식도관략근이 막혀서 소화관 속으로 음식물이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숨을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밥 먹는 쪽으로만 열리고 숨 쉬는 쪽으로는 막히기 때문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이 관략근의 작용에 의해서 숨 쉴 때와 음식을 먹을 때 조금씩 바뀌는 이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술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 음주 후에 이제 다음날 구토를 하다가 피가 섞여 나와서 아주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목이나 입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식도가 찢어져서 출혈이 될 수도 있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해야만 진단명을 붙일 수는 있지만 구토나 구역질 후에 식도가 찢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심할 경우에는 식도에 구멍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토를 너무 자주 하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식도와 위 접합부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하부식도 쪽에서부터 압력이 휙 위로 올라오면 위 내용물이 식도 위쪽으로 올라와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압력이 확 심하게 나올 때 식도 점막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음주 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정신과적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습관적으로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식을 안 먹으려고. 또 입덧이 심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식도 양이 출혈량이 많지 않습니다. 되게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대부분은 2-3일 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출혈 후에 이 출혈된 혈액들이 구토로 나오면 괜찮지만 이게 소장이나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대변이 검게 나타날 수 있어서 혈변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혈변이 양이 많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평소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있거나
네.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이 간 기능이 나쁘면서 식도에 정맥류가 있던 분들이 피를 토하기 시작하면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네. 근데요, 왜 목에 물이 갈 만한 일도 없었는데 자꾸 쉰 목소리가 나서 이비인후과에 가봤더니 목종 문제가 아니라면서 소화기 내과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쉰 목소리와 소화기가 연관이 있나요?
있죠. 우리 위산이 역류를 해서 식도를 타고 올라오게 되면 성대나 이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에 영향을 주면 목소리가 쉴 수 있고요. 또 이에도 영향을 좀 이가 다 녹아버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평소와 달리 신목소리가 2주 이상 나고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 하부 식도 괄약근 즉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는 괄약근이 느슨해질 때 이런 일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입에서 냄새가 좀 더 많이 날 수 있고 혀에서 시큼하다 또는 쓴맛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평소와 달리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병원에 가셔서 내시경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실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트름을 하시다가 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속이 좀 느낌이 이상하고
네.
신맛이 느껴지는 경우를 느끼실 텐데 이런 경우에 식도에도 또는 성대에도 영향을 줘서 쉰 목소리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뭐가 있나요?
우선은 이제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예.
또 술이나 불규칙한 식사나 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안 오게 하려면 규칙적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하부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름진 음식, 초콜릿, 술, 또 담배, 커피나 홍차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또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신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또 체중이 많이 증가해도 쉽게 역류할 수가 있고 꽉 끼는 옷들도 여성분들 입잖아요.
맞아요.
배를 가려주는 코르셋 같은 것들 많이 입으시는데 이런 것들이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무실 때 머리 쪽을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과 머리를 좀 높여놓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걷기나 수영이나 조깅 같은 운동이 소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런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식도에 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또 뜨거운 차를 마시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그럼요. 이 뜨거운 차, 요게 이제 식도암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북부 이란에 골레스탄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식도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인구의 25%가 식도암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식도암이 많은데요.
네.
왜 그러냐를 확인해 봤더니 식습관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이란에서의 식도암 주요 원인은 흡연, 음주가 종교적인 이유로 성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더욱이 수상쩍잖아요.
네네.
확인해 봤더니 바로 뜨거운 차였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는 수도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서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네.
이런 뜨거운 차를 자주 많이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식혀 마시는 거랑 다르게 뜨거운 상태로 후룩 마시는 이런 습관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이 뜨거운 정도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면 입술에 대지도 못할 그런 정도의 뜨거운 차를 마신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식도가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고 이 손상이 염증을 유발하면서 드디어는 암을 발생한 거 아니냐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와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게 식도 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다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에서 식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가 있을까요?
우선 건강한 식도를 유지하기 위한 7가지 규칙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금연 금주는 뭐 기본
그렇죠.
중에 기본이죠.
네.
두 번째는 뜨거운 차나 국을 식히지 않고 마시면 안 됩니다.
네.
조금 식혀서 충분히 뜨겁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마시는 게 좋겠고요.
예.
비타민 A와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는 식도암의 화학적인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C는 또 발암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A와 C를 충분히 드시고
예.
또 끼니마다 과식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과식하시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하부식도 관략근의 힘을 떨어뜨려서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쪼그려 앉거나 네. 배를 꽉 조이는 이런 압력을 높이는 행동이나 또는 옷 습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40세 이상인 사람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을 받아서 식도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의 소화기관 중 하나인 식도에 관련돼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우환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신장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중훈의 비와 당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